우선 저희가 새삼교회를 시작할 때 또 여기 학생들과 결혼한 청년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한국에 가 있고 또 다른 가정은 태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에도 살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부모는 불혹의 나이 40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가 됐고 애들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과 사역과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제 또 자녀를 갖는 축복을 세상교회에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 자녀 양육이란 주제로 여름방학 기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저건 나랑 관계없는 일인가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고 들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임자는 누굽니까? 어머니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한 책도 보면은 뭐 일반적인 서적도 그렇고 영적으로 다루는 서적도 보면은 아빠보다는 엄마의 역할을 다룬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피컬하게 우리가 이거 뭐 일상 집에서 듣는 소리라고 하지 않고 드라마에서 듣는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듣는 아주 티피컬한 소리 뭡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합니다.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애들이 이렇게 길러놨느냐? 도대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애들이 성적은 이렇게 안 오르느냐?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에게 있어요. 그치? 아내에게 있어요. 이런 남편의 생각은 뭘까요? 이런 남편의 생각은 뭘까요? 나는 책임 다 했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 아닐까요? 남편의 책임들은 대부분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이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양육은 엄마만의 몫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만 다루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질려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마르시언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약에 나오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에서 구약을 제외한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도 저를 보고 항상 들으면 언제든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름에는 조금 길지만 겨울에는 해가 떨어지면 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서 늦게 들어가면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런 아버지의 표현이 무자비한 아버지입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랑의 표시일까요? 무자비가 아니고 보호하고 지키고 하려는 그러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공의,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공의가 없다면 질서와 체계도 없고 보호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면 타락하고 오염되어 모든 것이 다 망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만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공의는 없이 자녀를 그냥 사랑으로만 자란다면 그건 완전히 애들이 스포일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함께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에 여러분 사랑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더 귀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공의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아버지의 역할과 사랑의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 양육에 각각 다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입니다.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시고 서로 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고 이것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의 언약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는 항상 최소 세 사람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누구?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 이 세 사람이 함께 맺어진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루어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육체적인 친밀감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적인 생활은 여러분 영적인 친밀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생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깊은 육체적인 친밀감과 영적인 친밀감의 복된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뭡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살 때, 지금 여러분 싱글 라이프 즐기시는 분들은 싱글 라이프에서는 결혼을 하면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체험하시죠?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는지, 뭐 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들려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리브미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엉키고 또 어우러져 가면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서로 배웁니다. 그렇죠? 배우고 계시죠? 양보하고 참아내고 도와주고 아껴주면서 혼자일 때보다는 둘이 있을 때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즐기게 되면서 혼자일 때보다는 강해진다는 걸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저축하고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웃는 거 보니까 아닌가? 이런 말씀이 전도서 4장 12절에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질 일도, 혼자 하면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더 힘이 세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것이 우리 전도서에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둘이 이어지면서 서로 배워가는데 이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복된 결과인 자녀들이 또 두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여러분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리브미 언론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애가 갑자기 울어대는데 얘가 왜 웃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막 설사를 해대고 또 열도 올라가고 애가 황달이 올라가고 병원에서 들락들락 되고 또 새벽 2시에 자야 되는데 우유 먹여야 되고 또 손에 익숙하고 잡히지도 않은 작은 애기를 막 목욕도 시켜야 되고 막 이것 외에도 사람의 진을 빼는 사건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부부가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어디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미셸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런 선물이 서로 사랑하면서 복된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서로 짜증내면서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싸움의 큰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왜 싸우게 될까요? 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왜 나만 하지? 얘는 똑같이 났는데 나는 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저렇게 코를 고고 잘 잘 수가 있을까? 잠이 오는가? 아 정말 짜증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은 아이들을 갖는 가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극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느냐.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당연하죠. 요즘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직장 안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집에 있는 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같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밤까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곤이 어떻게 되냐?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잘 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화가 나는 이유는 갑자기 잘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누가 뭐 알아줍니까? 밤 새벽 2시에 애기 점막이는데 누가 뭐 일어나서 뭐 수고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억울한 감정이 생기면서 옛날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폭발해갖고 그것이 어디다? 배우자에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려서 뿐 아니고 상황만 달라질 뿐이지 이런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 화를 내고 여러분 계속 화를 내고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화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런 상황은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일을 대처하고 감당할 수 있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남편의 말 소용없어요. 3일도 안 가요. 약효가 약발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남편의 위로하는 말과 아내의 위로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 하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떠한 섬김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뭐 우유 먹이고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그런 섬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은혜로 깨달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에게 섬기는 일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기 젖 먹이는 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그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 섬김과 이 섬김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면 근데 참 이상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하는 거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한번 탁 터치해 주시면 그런 감정이 언제 있었던가 하는 것처럼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탁 만져주시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녀가 있고 귀한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의 필요감과 감정이 눈녹듯 사라지면서 감사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힐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하라 주셨고 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거 그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이 풀어지면 육체의 피곤함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은 가정을 넘어서 교회로, 이웃으로, 사회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세워지지 않는 섬김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선교지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회개했어요. 내가 가장 루드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야. 그래서 남편 얼마나 가장 루드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은 잘 섬겨요. 그랬을 때 내가 퀘스천했어요. 그거는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는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섬기는 것은 그건 위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위치, 서열이 어디쯤인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남편인데, 내가 부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기회가 닿는 대로 주위 사람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위에서 있으면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관계없이 그 일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섬김은 큰 것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러면 잡을 때 그때 내가 물을 줘야 할 때 필요하면 물 한 컵 더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섬김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이란 작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부모의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있다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되니 아까 전도서의 말처럼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도서 4장 1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복된 자녀가 함께할 때 뭐냐?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영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새 겹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똘똘 뭉쳐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이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정, 우리는 가정을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합니다. 구성원이 누구냐? 하나님, 남편, 아내, 자녀. 여기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을 시작하려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에 서로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돼서 명심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명심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뭐냐?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편 127편 3편을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며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양육권을 받은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자녀가 귀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자녀가 하는 대로 다 해줘서 화가 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부모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뜻을 이루게 하려고 자녀를 화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하나님 중 어느 쪽과 코드가 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과 더 코드가 맞고 어느 쪽과 더 가까웠고 더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응? 부모? 그러니까 저렇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다는 착각을 진실로 믿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네 자신의 원칙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그랬어. 네 뜻대로. 네, 너하고 코드 안 맞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코드를 만드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에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가, 너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훈계하라고 그랬어. 훈계는 뭐냐? 트레이닝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훈계에 대한 것도 얘기하자지만 훈계의 방법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넘치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하게 키우십시오. 근데 요즘은 반대예요. 넘치게 키우고 부족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넘치게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부족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훈과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남편과 내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당장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 요즘에 부모들은 시간과 사랑을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자신이 바람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모의 자신이 무엇인가에 바라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순간순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거를 보여준 게 누굽니까? 사무엘 한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아교육, 자녀교육, 아버지교육, 영적인 어머니 이런 주제의 책을 읽고 세미나 참석하고 또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명코디를 만나도 아이들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어쩌면 자녀 양육에 관해서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여러분 계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 메시지가 있어. 나 중심의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 이것이 부모 교육에 주로 나오는 아주 고급 메뉴입니다. 대화 주체가 유가 아닌 나라는 거야. 서로 대화할 때 너가 왜 이랬니? 너가 왜 이랬니?가 아니고 똑같은 대화인데도 나,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나, 이거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나를 주어로 삼으면 의사상대하면 상대와 원활한 대화가 되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해준다는 어떤 그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교육에 양육하라는데 우리 많이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문을 쾅 열고 인사도 없이 그냥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갔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 메시지 방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애기 이름이 똘이면은 똘이야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는 참 걱정된다. 엄마가 알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운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3일이 안 갑니다. 하루나 이틀은 되는데 3일이 안 가고 원래대로 돌아온대요. 원래대로 옵니다. 아니, 너 인사도 없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데 그거 어디서 배웠길래 학교에 막 이러면서 막 퍼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됩니까? 좋은 줄 아는데 왜 안 됩니까? 나도 그렇게 배우고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도 자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변화받아야 이런 건강한 아이 메시지도 별 받지 않고 뚜껑 열리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스킬을 줘도 못합니다. 왜? 옛 버릇이 나와갖고 그냥 네가 정신 나갔니? 그거 세 개 다 나있다 그랬잖아요. 네가 사람이냐? 네가 미쳤구나. 네가 인간이냐? 이러면서 자식에게 하는 삼성 언어 세트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긴 글이 전도서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쾌락도 수고도 출세도 재물도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전도서 12장 1절에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녀로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자녀는 부모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자녀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부모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읽는 모습,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함께 위로하고 힘을 합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랄 때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할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활 습관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일상성에서 일어나는 작은 순종, 이런 작은 순종의 삶이 없이는 여러분, 순종이 필요할 때 미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뭐 지금 살면서 작은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순종이 없이는 그 앞으로 다가오는 삶 속에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는 자녀의 자존감을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미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인격체입니다. 백지와 같은 자녀에게 아빠와 엄마는 자녀의 자아성을 그려주는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자녀에게 그려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제가 하나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녀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깨어있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되지 말고 그 말을 깨어있는 부모가, 말 한마디에도 깨어있으면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던지기를, 그 말을 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자녀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부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중심인 가정이에요.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약간의 스킨십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중심이 되어 견고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첫째, 안정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모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절대적인 존재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불화할 때 자녀가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상처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안 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자녀 앞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혼 한 번에 협박만 하지 마세요. 나 안 살고 말 거야. 이혼할,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폭력은 더욱도 안 됩니다. 폭력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이 어린 자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지 자녀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생긴 건강하지 못한 감정이 자라면서 자녀들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줘서 자녀는 결국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고 심령이 상한 아이로 자라게 되어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싸울 일이 생기면 자녀가 없는 곳을 택해서 싸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빠들, 또 미래의 아빠가 될 사람들. 딸을 예쁘게 기르고 싶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성인 엄마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이러한 아빠와 엄마를 보고 자라는 딸은 스스로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건강한 여성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엄마들, 또 미래의 엄마가 될 사람들, 아들을 멋지게 기르고 싶습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남성인 아빠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아들은 존경받는 남성상을 형성하면서 멋진 남성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아껴주십시오. 이것이 자녀 사랑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녀를 낳는데 얘를 떠나보내? 뭐 이런. 자녀는 떠나대면 부모의 곁을 떠나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기를 시작하게 돼. 그거를 준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 귀중히 여기고 순간순간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떠나보냄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보냄을 위한 준비는 자녀 양육의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들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어라. 이 말씀이 유대인의 교육 헌장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유대인 부모들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자녀 잘 키우려고.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으로 내 마음을 새겨 너희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고 그래요. 근데 알아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부모도 열심히 배워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품을 떠나 자녀가 살아야 할 세상 역시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들은 이것보다는 세상의 지식들을 가르치려고 더 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하셔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어떠한 가운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부부가 기도하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께 의를 거고 사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주신 생명을 잘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자녀를 잘 기르는 여러분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영육관으로 준비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함께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는데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태어난 아이를 요새는 태명이 많이 있으니까 태명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생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인 찬송이를 누구와 저에게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찬송이는 저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찬송이의 출생을 기뻐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는 부모가 되어 건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된 아이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되게 하시고 축복된 자녀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